지난 한 6, 7개월 전부터 구약 성경의 여러 대원서들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바빌론 포로 생활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시간 정도에 이제 걸쳐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맥잡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올해 이제 2021년 이제 한 10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 10달 정도의 그 기간에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맥잡기를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스바냐, 미가, 그 다음에 하박국, 에스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맥잡기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계기가 되면 예레미야도 제가 한 6, 7년 전에 설교를 한 40번 정도 했는데, 이제 설교가 아니고 맥잡기 전체를 한 7번, 8번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가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평생 천주교 신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그 맥잡기니 이런 그 강해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나 지나간 그런 그 삶을 헛되게 살았구나. 이러한 그 반성과 후회가 된다. 이렇게 짤막하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이제 낭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나머지 한 10달 정도에는 구약 성경 이제 맥잡기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신구약 성경 맥잡기가 한 300개 정도 이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오광일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성경 작업이 이제 다 끝나고 하면은 맥잡기 스쿨 같은 거를 한번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인터넷에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전 세계 어디서든 이렇게 참여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가서 맥잡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미가서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미가서 표시면은 맨 위에 미가서 이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미가서 그 7장의 개요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닥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미가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록자는 미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기록 시기는 주전 700년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전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유명한 대언자가 유다 지방에 살았어요. 그 대언자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가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이제 읽으실 때는 이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대에, 이사야가 조금 더 먼저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걸 보면,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1장 1절에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우리 이거 그대로 두시고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한번 가서 1장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가서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시대 사람이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약 40년 동안 이루어진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악행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지적을 하고, 미가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고 또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일곱 장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이후로 말라기까지는 우리가 대언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언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그 전달한 거에 대부분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그것 중에 일부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예언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 한 번, 또 예수님 초림할 때 한 번, 예수님 재림할 때 한 번, 이런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급포 겹쳐갖고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현상을 이사야 대언자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걸 문맥이 이렇게 뛰는 이런 내용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이사야서부터 그다음에 말라기서까지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남왕국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 이렇게 돼 있고 미가는 미가야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줄어서 이제 미가가 이제 된 거예요. 미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게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이제 뜻입니다. 대언자 미가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심을 보여준 사역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예고한 메시아의 전령이다. 우리 미가서 오셔갖고 한번 5장에 한번 가서 보시죠. 5장 2절에 가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가 이렇게 대언한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는 유다 백성의 죄, 유다 백성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경고도 주시고 심판도 이제 보내시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자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참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도 자기 자식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궁극적으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패턴의 말씀이 대언서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가서 보니까 대언자 미가 시대에 아시리아의 이제 산헤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북부와 서부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함락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 시대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에는 북왕국이 있고 그다음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밑에는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맨 마지막 왕으로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통치를 하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나서 5년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르곤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라를 다 이제 이렇게 멸절을 시키고는 거기 있던 그 열지파 사람들 다 데려다가 다른 데로 보내고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으로 보내고 이쪽에 살던 사람들 이쪽에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태어나는 말 그대로 커다란 비극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 때 일어났냐? 히스기야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하고 유다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 위에 있는 자기 동포잖아요. 그 동포 열 지파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그러고선 지금 다 이주를 가고 여기 외부 사람들 여기 와서 살게 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다음 차례는 바로 히스기야 하 그 유다 차례잖아요. 이 아시리아가 정복하는. 그러니까 여기 유다 지방에 지금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유다 지방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아시리아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최대 그런 강력한 그런 국가인데. 근데 드디어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저 서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해서 저 블레셋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그래서 많은 도시들을 이제 함락을 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함락을 시키려고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사 하나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 쳐서 13만 5천 명인가가 하루, 그냥 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런 그 시련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시리아 군대가 완전히 이제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쫓겨가는, 그 일을 했던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왕이에요. 산헤립.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산헤립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시리아는 이집트와 예루살렘을 제외한 근동의 대다수 국가들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아, 말 그대로 식민지로 삼아갖고 매년 공물을 바치게 했어요. 이때는 특히 농민들과 지방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과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아시리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너무나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혼비백산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그 불안한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뿐만 아니라 또 누가 문제냐? 여기 내부에 있는 군인들. 이 군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의 그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탈취하고 곡식을 탈취하고 마을들을 침략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관원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부자들이 나타나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다 사고,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밭을 늘리고, 지금식으로 보면 논을 늘리고 집을 늘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너무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법정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장악을 해서 거기 가서 뭐 고소고발하고 해갖고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봐요. 가난한 사람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 재판관까지 다 구워 삶아갖고 이렇게 해서 편파적인 그런 그 재판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자들의 일화 같은 나쁜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제사장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런 와중에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돈만 받고 돈 주면은 그럼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이런 식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유다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억압받는 백성들의 사정을 변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크게 외친 이와 같은 그 대언자가 미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좀 하나님 무시하고 특히 부자들이, 제사장들이, 대언자들이 일반 백성을 이렇게 이제 억누르고 타고 누르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참 이게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또 많은 분들이 이 대언서를 좋아해요. 이렇게 미가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거 자체를 또 복음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걸 전해야 된다. 네, 이걸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는 실천적인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이지 이걸 들고 가서 공의를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그러고 나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공의를 뭐 하수같이 이런 거 이야기를 들고 나가고 그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심정적으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심정적인 좌익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음은 따뜻한 거예요. 마음이 참 따뜻해요. 이걸 불쌍하게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온 세상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크냐 작으냐 그거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건 어느 세상에서 어느 국가에서나 항상 발생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 문제,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같은 건 문제, 이거를 지금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지키게 되면 그 나라가 공의롭게 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대언서를 보고 공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부어야 된다 이렇게 그걸 들고 나와서 사회복음을 전하고 데모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미가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핵심 단어가 세 군데가 이제 나오는데, 메시지 자체가 세 개입니다. 미가서의 메시지는 세 개. 세 개가 들으라로 이제는 들으라. 영어로 hear, hea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 치리자,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나오시는 그분.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미가서의 메시지 세 개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다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영어로는 hear 이렇게 돼 있는데 3장 1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은 거기 3장 1절에도 또 내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고, 6장 1절에도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고를 사용해서 더 강하게 이제 그 명령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찌어다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 경고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경고.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의 그 탐욕과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들의 거짓 가르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5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3장에는 이 유다 백성의 그 지도자들의 죄가 나와 있고, 4장에는 유다 민족의 미래, 5장 1절에서 5절에는 메시아가 초림하시는 것, 그 다음에 5장 6절에서 15절에는 원수가 이제 패배당하는 것,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7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무리 어려워도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도리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미가는 1장 1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4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거리, 여기 인천에서부터 뭐 한 종로 뭐 요 정도까지 그런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도시, 시골의 도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던 그런 대언자가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예레미야 26장 18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질 않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을 일으킨 이와 같은 원동력이 대언자 미가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면에서 혁명과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대다수 이제 그 도시라고 해봐야 그게 농촌 스타일의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그 외부에서 세력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50년 전쯤에 그냥 다 농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산업화가 이제 이루어져 갖고 지금 나라가 그냥 완전히 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변화가 이 히스기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 미가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는 그런 모든 지역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 약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든 뭐 가장 잘 사는 어떤 나라가 되든 항상 존재한다.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항상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이교도들처럼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일 하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모세 그 오경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이후부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해야 되고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약한 자를 반드시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농촌에서 이게 도시로 도시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 모세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 재산을 다 약탈을 해갖고 부자들이 다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이 유다 땅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책망을 하고, 또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물론 멸망을 했고 앞으로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게 되고 첫 번째 오시고 또 메시아가 두 번째 오시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그 시대에 둘로 분열이 됐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메시아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들까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2장, 오늘 미가에는 세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메시지 중에 오늘 1장과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다가오는 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심판, 그러니까 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만 이런 심판이 임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저 송두리째 저 기초를 다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지금 검찰총장까지 뻥끗하지 못하고 지금 사퇴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토대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악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지, 목사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건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나라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유다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에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민 중에 선민이 유다 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유다 왕국을. 자, 그러면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뭐 지금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200년 전에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진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말 그대로 정말 참담한 것 같은 결과가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저런 나라가 어떻게 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저런 강대국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종이호랑이처럼 이게 되고 마는가.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나라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갖고 동성 결혼이 허용이 돼요? 이게 무슨 불교 국가니 뭐 이슬람 국가니 무신론 국가에서 이게 일어났다. 그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크리스찬 국가에서, 그렇죠? 크리스찬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생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복신앙이고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잘 된다. 오늘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했어요. 십일조 드렸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거예요. 종교행위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겐 심판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라는 거 다 했다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가서 보면 다 했거든요. 희생물도 갖다 드리고. 그렇죠? 지금 시간은 주일 성수하고 가서 십일조 드리고 하라는 거 다 했다는 거, 주일 오전 예배 와서 매주 드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복만 내리실 거다. 이런 착각 속에 지금 여기 유다 백성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겨야지. 사람들 보기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 예배 형태 취하고 무언가 희생물 갖다 바치고 모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모이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 1장 가서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 참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 같은 시대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너희는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마라.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십일조 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거기 없고 시간만 한 시간 딱 때우고 가면은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예. 이런 내용들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고 미가가 살던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미가를 이렇게 중첩을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가는 이제 시작이 되자마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예,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왕구 이스라엘의 수도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이제 수도인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 왕국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그 말씀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뭘 이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긴 그냥 그 한 구절, 미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그거 하고는 그냥 곧바로 경고의 메시지가 2절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곧바로 기다릴 것도 한 절도 더 안 기다리고 그냥 곧바로. 그렇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자리에서 나오신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 그러면 너에게 예, 심판이 많은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 적군이 주는 거 물론 맞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고 시작하자마자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미가가 너무나 뭐랄까 상황이 좋지 않고 다급하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울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거기에는 밑으로 쭉 가서 보시면은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 법정이 지금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정. 그러니까 법정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거 판사가 있고 여기 피고가 있고 뭐 변호사가 있고 뭐 다 이렇게 검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정이 열린 거예요. 지금 법정의 재판관으로 누가 들어와 있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가? 하나님이 들어와 여기 지금 피고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뭐야?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는 지금 남왕국 유다. 그렇죠? 지금 법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 3절에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쳐가 여러분 커다란 불이 있는데 거기 초갔다 이렇게 대박이나 슬슬 녹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예, 주님께서 나오셔서 심판을 집행하시게 될 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린다.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왜 그러냐? 5절 야곱의 범법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에 그렇다. 그 죄의 온상이 어디냐? 사마리아고 북왕국에는 사마리아고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돌무더기 같게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서 그냥 돌무더기만 남도록 그렇게 만들고 포도원을 세울 동산 여러분 포도원을 세울 동산에 집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돌 다 걷어내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포도원을 세우는 사람은 살지 못하는 이런 걸로 지금 사마리아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것의 기초들을 다 드러낸다. 그럼 무슨 얘기?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미가서 그냥 시작이 되면서부터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저 위에 단에다 하나 두고 그렇죠? 저 밑에 이제 베델에 하나 두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아합의 시대에 가서는 내 아내를 누굴 맞았어요?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갖고 시돈 지방에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 아합의 시대에 그냥 바알 숭배가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이렇게 이제 만들다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의 돌무더기처럼 사마리아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원래 나중에 이제 혹시 이스라엘 이제 여행을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가 이제 놓여 있던 이런 거를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산 있을 때 이렇게 골짜기라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평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히브리 말로 이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면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사이에 이렇게 생 요게 골짜기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라는 게 말 그대로 평야인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평야. 이 평야의 가장 유명한 지역이 뭐냐? 무기토 골짜기, 무기토. 그 무기토가 결국은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엄청난 평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수도 없이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평야. 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골짜기 거기에 사마리아가 저 위에 이제 언덕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정말 비옥한 이와 같은 그 평야가 이게 펼쳐지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땅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에 놓여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돌무더기가 된다는 거예요, 돌무더기. 완전히 그냥 이 비옥한 땅이 초토화가 돼서 식물 하나 자랄 수 없는 그런 돌무더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지금 3절, 4절에는 재판장에 들어오시고 피고가 이제 호출이 됐어요. 누가 호출이 됐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피고로 이제 호출이 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절이 됐어요. 그 일이 언제 생기냐? BC 721년경에 생깁니다. BC 721년경에.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자, 바로 옆에, 바로 위에 있는 그 열지파로 구성이 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이 되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밑에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유다 지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야,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하더니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데도 그걸 눈으로 보고도 그리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행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사람들 둘 수가 없으니까 경고를 주고 이 사람들 돌이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내립을 다시 이제 내려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을 치도록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36장에서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이 모든 기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드리는 내용,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 군대를 패퇴시키는 것과 같은 내용이 이게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이제 섬기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6절에서 이제 16절에는 사마리아가 이렇게 멸절이 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애곡하는 그런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미가는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는 사람처럼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용들이 통곡하고 올빼미들 같이 애곡한다. 자기 동포가 저렇게 멸절당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환상 계시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곡하는 것처럼 대언자가 애곡하고 통곡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는 좋은 곳에 위치 아주 좋은 그와 같은 그 땅이고 정말 수도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로서 정말 좋은 곳에 위치한 그와 같은 도시인데 이 비옥한 이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그냥 돌무더기가 되는 그런 일.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열지파가 있는데 그 열지파의 우두머리 지파가 뭐냐?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예요. 요셉에게서 두 개의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계속 경쟁하고 시기해요. 여기는 요셉, 밑에는 유다. 유다에게서는 메시아가 나오고 여기는 장자권을 가서 두 개를 갖고 이 둘이 계속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에 가서 보시면은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한 왕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에브라임 이 사마리아는 이런 지역이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시들어 보인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 지파, 열 지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타락을 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도시가 이제 멸망하고 그 안에 모든 백성이 다 사로잡혀 가게 돼요. 자, 그래서 거짓 신들의 소재지로 사마리아에 거짓 신들을 섬기던 이런 신전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훼파가 됩니다. 구약성경 대원서를 읽으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뭐냐. 예, 가늠하는 여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빼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나하고 언약을 맺겠느냐 했더니 백성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백성이 됐잖아요. 거룩한 민족이 됐잖아요. 이걸 뭐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냐?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신을 자꾸 쫓아가니까, 다른 신을, 그걸 뭐로 표현해요? 간음하는 아내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간음을 한다. 영적으로 간음을 한다. 야고보에서도 가서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딴 걸 자꾸 추구하고 이러면,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죠, 외간 남자,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거기 가서 복을 빌고 복을 달라 그러고 그 이름으로 맹세라고 하는 그런 일이 한두 사람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일어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세의 그 오경을 가서 보시면 그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다. 어떤 질투냐?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는 거예요. 아,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가서 다른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간음을 하면 어떤 남자가 질투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간음을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살만 에셀이 이제 침입을 하고, 살만 에셀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르곤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공격을 해갖고 주전 721년에 완전 이제 함락이 됩니다. 자, 이게 함락이 끝난 다음에 이제 9절에서 이제 16절, 9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은 미가서의 16절까지, 거기는 이제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쭉 이제 애곡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 가서 보면은 9절에 그녀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 사마리아의 상처는 이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러, 살만 에셀, 그 이후에 등장한 사르곤 2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제 닥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여기 16절에는 여러 도시가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도시는 어떤 거냐? 자, 이스라엘 이제 멸절하고 그다음에 사르곤 2세가 계속해서 치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거기 14절에 모레셋 가드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여기가 미가의 고향이거든요. 미가의 고향.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40km 떨어진 데가 모레셋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계속해서 치고 내려오면서 밑쪽으로 이게 내려와서 약 40개 도시를 다 함락을 시킵니다. 이게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40개 도시를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그러고는 어디까지 왔냐?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확산이 돼갖고, 이렇게 될 때 미가 대언자가 이제 통곡을 하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10절에 가서 보면 가드,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그런 도시. 그 다음에 아브라의 집, 사빌, 그 다음에 거기서 사안한, 그렇죠. 그 다음 12절에 마롯, 그 다음에 13절에 라기스, 그 다음 14절에 모레셋 가드, 15절에 마레사.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도시들이 아시리아 왕이 정복한 그 40개의 그런 그 도시들, 거기에 대표적인 그런 그 도시들이다. 이런 도시들이 다 멸절을 당하고,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만 남는 거예요. 모든 이 방비 도시들, 요새 도시들이 다 이렇게 멸절을 당한 그런 내용이. 자, 그런데 이 도시들의 진짜 비극이 뭐냐? 멸절당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멸절당한 게 그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은 이렇게 40여 개 도시들이 완전히 패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안타깝게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이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가 무언가를 알려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 팽배한 그런 사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여기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방 백성에게 넘겨주거나 예루살렘 이 성전 특히 있고 그런 이런 도시가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멸망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선민은 정말 특권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특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특권에는 뭐가 따라요?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의무가 어떤 의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의무.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고하시고 심판까지 내리신다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는 그 당시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팽배했던 두 가지 죄악이 나와요. 하나는 탐욕. 탐욕은 가난한 사람의 탐욕이 아니에요. 부자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 이런 탐욕, 이 탐욕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일어나면 지금식으로 하는 목사, 이 대언자 또 이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백성을 꾸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의 탐욕, 부자들의 탐욕 때문에 이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탐욕을 가서 보면 2장 1절에서 이제 5절에 이제 나오는데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의 손에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발하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와 같이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고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한다. 자, 유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열두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레위 지파만 빼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까지 해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있는 이교도 이런 국가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땅을 빼앗으면 이 가난한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자손 대대로 노예가 생기고 누구는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고 각 지파에 속한 모든 그 가정에게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뭐 200평이다 1000평이다 하여튼 그 땅을 농사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나눠줬는데 이게 뭐예요? 유산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한 제가 어느 지역에 딱 땅 1000평을 받았어요 그때. 그럼 우린 자자손손 그 1000평은 우리 건 거예요. 우리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이 이제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 어쩔 수가 없어서 땅을 판단 말이에요. 부자에게 땅을 팔아요. 그럼 부자가 땅을 살 때 어떻게 사냐? 땅은 50년이 있다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니까 지금 땅을 팔려고 하는데 49년이 남았다. 그럼 땅값이 비싼 거예요. 땅을 팔려고 하는데 1년밖에 안 남으면 땅값이 싼 거예요. 1년 있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50년이 딱 되면은 그러면 희년에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모든 땅이 다시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갔던 사람이 다시 팔려서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 땅에 영구인 노예 제도가 생기거나 이 사람을 억누르는 이런 시스템이 생기지 않잖아요. 주변의 이교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땅을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땅을 하나님이 렌트를 주신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살고 살면서 가난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나 지극히 부자 억압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땅은 주의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서 지금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손들이 등장을 해서 밭들을 다 사고 그렇죠. 땅들을 다 사고 집들을 다 사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불려나가는 거예요, 재산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그다음에 억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억울합니다 하고 법원에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제사장이 앉아있던 그 당시에 이 법원 제사장이 재판관 노릇을 했으니까 근데 이 부자들이 이 제사장들 다 구워 삶아갖고 돈으로 그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유다 땅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 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3장 11절 등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과부, 고아 이런 사람을 돌보라고는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런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유다 지방이 이제 팽배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물질 만능주의다. 물질 만능주의.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요만큼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또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착취하고 이렇게 이제 압제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3절에서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가족을 치려고 한 재앙을 계획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4절, 5절에 애가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11절에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죄악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거짓 대언자들. 여러분,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빌론하고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절을 당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거짓 대언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대언자. 거짓 대언자의 특징이 뭐냐?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사가 형통할 거다. 예수님 믿음. 지금 시급을 얘기하면 번영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 대언자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닥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만 드리면 만사형통한다. 지금식으로 하면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주일마다 와서 뭐 하고 이런 일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약속과 더불어 의무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지금 주일 성수 11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거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마음이 없고 그것만 딱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이제 13절에는 오, 너 야곱의 집이란 이름을 가진 자의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미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근데 이런 복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금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뭐 특별히 잘나서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아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도저히 그들의 행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내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는 건데 너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행하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면 그 땅이 너희를 또 토해낼 것이다. 그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신약시대 특별히 마지막 때 오순절 은사주의 거짓 목사들 신사도 뭐 한다고 하는 이런 거짓 목사들, 번영복음 전환자는 자들, 또 요 근래에는 그렇게 관상기도, 관상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불교의 그 선불교, 이게 선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이 폭포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묵상을 한 메디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나를 딱 비우면은 그러면 엄청난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관상이거든요. 그거를 기독교의 이 기도로다 지금 도입을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무아지경에 빠지게.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지면 누가 들어오냐? 내가 없어지면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온 다음에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게 관상기도 이런 내용인데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서울에 커다란 그런 교회들이 이런 관상 큐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거 이런 걸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 요한일서 4장에 그 말씀 주신 이유가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형상의 일부예요.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거. 이게 안 되면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래서 최소한 우리 사랑 침례교회 오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현상이 생겨 이렇게 보면 제대로 이 뒤에 있는 그 영이 무언가 이걸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걸 잘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따라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당하고 결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바빌론에 이제 포로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또 이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사람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남은 자를 모아서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온다. 그래서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결국은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에스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남은 자가 여기로 돌아오잖아요. 그 남은 자가 돌아와서 다시 국가를 세웠어요. 그과 세운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았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잖아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 몇 사람만 남은 자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사람만 교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입을 벌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고 그 남은 자로 렘넌트라고 하는 이게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이렇게 남겨두시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교회를 열어주셔서 교회를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게 지금 2000년 이상이 진행이 돼서 여기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 사랑 침례교회처럼 바이블 빌리버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소수잖아요. 소수의 이런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걸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구원받았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의무가 있다는 거. 그 의무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주일 성수 11조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게 의무야.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약시대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해도 안 들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전에 80년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이런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대한민국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풍성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거든요. 또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유린하고 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말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가?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 추구해서 그런 거예요. 오순절 은사운동한다 그러고 신사도 운동한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거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 자식들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자기 세대로 다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걸 공부하고 나라가 풍전등화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바로 이 시대가, 그 시대가 갖고 있던 거 어려움하고 문제의 핵심은 동일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생활하는 거 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기 기록이 된 대로 신약시대 그 교회, 예,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 바이블 빌리버로서 우리가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